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83면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로 제대로 감사를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무 오래 말씀을 전하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집에 가면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공부해라라는 말을 합니다. 왜 제가 아이에게 공부하라라고 말을 할까요? 아이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지훈아 공부해라 그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금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또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해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이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감사하지를 않습니까?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환경이 도저히 안 되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감사하지 않고 살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살만한 이유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가, 어떤 것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통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예인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생겼다, 멋있다, 훌륭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생겼다, 멋지다 뭐 이런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 말, 뭐 잘생겼다 이런 말은 참 어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나서 이렇게 잘생겼다 이런 말은 안 하시지만 착하게 생겼다, 뭐 선하게 생겼다 이런 말은 좀 가끔 하십니다. 심지어 제 아내도 저한테 잘생겼다는 말은 안 해도요, 아, 너 참 착하기는 생겼어 이런 말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선하게 생겼으면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꽤 선하게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착하게 생긴 저 자신도 제 삶을 돌아보면 착하게 생겼다고 해서 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거나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긴다거나 집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숙제를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갑자기 화가 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잠깐 동안 선하게 살고 잠깐 동안 선하게 행동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선하지는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고요,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선이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믿어봐야 또 바뀌고 또 변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말씀이 지어졌을 때나 지금 이 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선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속량하고 모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시기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한 후에 그 부른 노래로 이 시를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변에 도울 만한 사람이나 민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자녀들을 대학생으로 두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등록금, 학자금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항상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학자금을 대신 내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별로 학자금이 부담이 안 되시나 봐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갚아야 하는 크레딧카드 빚이라든가 아니면 모기지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까? 모기지도 없으십니까? 실제로 몇 달 전에 보면 그 모어하우스라는 대학교 졸업식에서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졸업식 축사를 하다가 학자금 융자를 전부 다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졸업생들이 하나님 찾고 다들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다들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자금 융자나 모기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죄에서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자동차로 여행을 멀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며칠 가야 될 만큼 멀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이정표를 보면서 가긴 가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가기는 가는데 가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다시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은 너무 아까웠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편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적지로 돌아갈 방법,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메마른 사막 같은 현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목적지를 찾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고, 남들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 목적지가 옳은 목적지가, 바른 목적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길이 바른 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목적지로 인도해 줄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방황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은 분명한 목적지가 보일 때, 올바른 길을 찾을 때 비로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방황하는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성읍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광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주리고 목마름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는 결핍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결핍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부족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결핍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수많은 결핍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필요는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워보려고, 자기에게 부족한 갈증을 채워보려고 이런저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 보지만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이 오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 목마름과 갈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명예를 얻고 인기와 권력을 얻으면 한순간의 만족은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갈증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함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고치셨다,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우리의 힘으로 갈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봐도 목마른 자들에게 거기 있지 말고 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영혼과 삶의 부족한 부분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광야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야는 위험합니다. 광야에는 맹수가 있고요, 광야에는 뱀들이 있고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위험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광야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죽음의 위험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험과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몸속의 혈액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천 8백만 마일을 달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숨을 2만 3천 번을 쉽니다. 이 가운데 작은 문제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매일 기적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신 기적에 감사하기보다는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점점 기적에 무뎌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내게 지금 없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적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없는 것 하나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기적 같은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는 혹시 지금 내 삶에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한 번은 청년들에게 이런 미션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쫙 모아놓고요, 여러분 앞으로 1분 동안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1분 동안 가장 많이 감사의 제목을 적은 사람에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 감사의 제목을 쓰면 몇 개나 쓰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1분 동안 몇 개나 되는 감사의 제목을 쓰시겠습니까?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거의 60개나 되는 감사의 제목을 썼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1분에 60개를 쓰셨다니까. 1초에 거의 한 개씩을 적은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적었는지 아십니까? 손가락 1번 뼈 건강한 것 감사, 2번 뼈 땡땡, 3번 뼈 땡땡, 4번 뼈 땡, 발가락 1번 건강한 것 감사, 2번 땡땡, 3번 척추 1번 감사, 2번 이빨.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 하나에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는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일상 그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들인데 우리는 우리가 아파야만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고가 나야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프지 않은 게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주신 있음들에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주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로 인해서,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게 없는 결핍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상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좋은 것이 내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예비하신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나는 알 수도 없는 높은 생각으로 나는 알 수도 없는 높은 길로 나의 걸음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밖에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려다가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미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표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